우리 시간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약속한 대로 아버지 날을 맞이했을 때 말씀 전해서 못했던 거 오늘 하게 됩니다. 크리스찬 남성의 10계명 9제로 남성들이 알아야 될 가장 아름다운 단어 10가지 오늘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말씀 세 군데를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마태복음 22장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마태복음 신약성경 첫 번째 성경이 마태복음 매튜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위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그 다음에는 우리 에베소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6장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315페이지 정도 될 것입니다. 신약성경 315페이지 정도 되는 에베소서 5장 25절과 그 다음에 28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에베소서장 25절 있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너희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28절 시작.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하였으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네. 자, 우리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 말씀 다시 한번 듣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성경적인 남성상, 즉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남성이 되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알고 깨닫고 도전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어떤 시대에 불과해서라도 남성들이 참 어려움과 고충과 많은 고뇌들을 겪고 있는 시대가 현 시대인 것 같습니다. 남편으로서, 아내, 아버지로서, 그리고 아들과 사위로서,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더 나아가면 또한의 사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 이만저만 좀 어려운 것들이 아닐 수도 없습니다. 참 많은 고충과 아픔이 참 있는 현대의 남성들의 모습을 보면 저도 한 남자로서 많은 마음의 공감과 함께 아픔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어느 시대보다도 참 이 살아가기 힘든 이 남성의 어깨에는 참 삶의 무게를 안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버지를 보면 참 신랑편한 사람 같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버지, 여러분 얼굴이 어두워졌나요? 아니면 손이 흐트러졌나요? 얼굴 자세히 보니까 주름이 많이 생겼나요? 그건 다 여러분 때문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우리 아녀라고 하는 우리 딸이 있는데 제 얼굴에 주름의 99%는 주연이 때문입니다. 원래 제가 다크서클도 없었고 얼굴이 그렇게 하얗고 그랬는데 선녀석 때문에 제가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우리 남성들에게 이 말씀을 하게 돼서 어쩌면 무거운 짐일 수도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라는 성경적인 남성상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에 말씀을 선포할 것이고 이 말씀이 끝나고 나면 전에는 그냥 두 명 순서에 아빠들에서 축복기도 해주고 그랬잖아요. 우리 아빠들이, 아버지들이, 남편들이 오늘은 특별히 앞에 나와서 주님 제가 이런 남성이 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러면 가족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와서 전부 우리 아빠들을 위해서 그리고 남편을 위해서 아들이와 사위를 위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위인으로서 우리 남성들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기도해 주는 시간을 우리 끝자락에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존경하는 남성상, 아 나는 이런 이런 남자를 존경한다. 그리고 나는 이런 이런 남자, 우리 남편이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아니면 나이 드신 분들은 우리 아들과 사이가 하나님 입장에서 보실 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다음에 직장에서 봤을 때는 어떤 사회인과 직장인으로서 그리고 엄마들 입장이나 부모들 입장에서는 앞으로 우리 아들이 이런 이런 남자가 됐으면 좋겠다 혹시 마음에 그려지는 상이 있으시나요? 있습니까? 있어요? 없구나. 남자들에게 바라는 게 없습니까? 여성분들? 우리 청소년들 아빠에게 바라는 게 없어요? 없어요. 우리 아내들 남편에게 바라는 게 있습니까?
네.
안 있습니까? 좀 우리 말 좀 합시다. 네. 우리 그러면 남편들에게 물어볼까? 남성들에게 물어볼까? 우리 남성들은 나도 이런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고 바라는 게 있나요? 있어요? 영준인데 나는 이런 이런 남성이 되고 싶다고 바라는 게 있어요? 그럼 본인의 바라는 것과 성경에서 말하는 남성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잘 들어보시고 우리 자녀들은 아 말씀을 잘 들어보고 아 우리 아빠가 이런 사람이 됐으면 참 좋겠다. 또 우리 자녀들은 나중에 내가 커서 결혼을 한다면 특히 딸들 입장에서 결혼을 한다면 나 이런 이런 남성하고 결혼하면 참 좋겠다. 그리고 우리 아내들도 잘 한번 들어보시고 이런 남편이 되도록 기도해 주셔서 오늘은 남성들의 말씀을 전하지만 우리 모두가 알아야 될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함께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적 크리스천 남성의 10개 부제로 남성들이 꼭 알아야 될 가장 아름다운 단어 10가지를 우리 한번 순차적으로 보면서 한번 은혜를 나누도록 할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 어머니나 아까도 이야기를 했듯이 우리 남성들도 남편으로서 그리고 아버지로서 다른 사위로서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남편으로서 세 가지 아버지로서 세 가지 아들 사위로서 세 가지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가지 그래서 총 열 가지를 지금 한번 같이 성경적으로 덧붙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아직 화면 나오기 전에 물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남편으로서 이렇게 우리가 세 가지를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 개념이 되겠죠. 남편으로서. 자, 남편으로서 우리 아내들도 그렇고 자녀들도 그렇고 우리 남편들 입장에서도 그렇고 남편으로서 해야 될 가장 첫 번째 책무가 무엇일까요? 섬김의 예배 때는 어떤 분이 천하씩 먹여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거 틀린 거 모르겠고 끝나고 났더니 제가 뭔가 말 잘못했던 것 같아요. 그분이 고백했어요. 아마 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필요였나 봐. 근데 우리 남편들도 그러고 아내들도 그러고 자녀들도 그러고 다 남편으로서 가장 첫 번째 해야 될 질문과 무엇일까요? 가장 아름다운 단어 첫 번째 뭘까요? 네? 아 이거 참 이렇게 가치관 체계가 안 돼 있으시나 아니면 말을 안 하고 답정을 하시는데 첫 번째가 뭘까요? 사랑이죠. 사랑이에요, 사랑. 자, 첫 번째 뭐냐면은 love. 따라했습니다. love.
love.
사랑. 남편으로서 아내에게 해야 될 첫 번째 가장 위대한 아름다운 단어이기도 하고 가장 위대한 친구는 거룩한 친구는 사랑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28절에서 뭐라 했습니다. 우리가 아내 사랑하기를 어떻게 사랑했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고. 얼마큼 사랑했습니까? 당신 자신의 목숨을 우리 자신을 위해서 죽이까지 사랑했던 것처럼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던 그 모습을 여러분의 구원의 입장에서 바라볼 수 있지만 더 먼 성경적, 복음적인 먼 넓게 극복할적인 더 넓은 의미로 보자면은 이게 뭐냐면은 사랑은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보여주는 모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내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자기 목숨을 내놓을 수 있을 정도로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 게 우리 남성들의 첫 번째 책무인 것입니다. 아멘. 사랑스럽지 않은데요. 성경에는 사랑스럽냐 안스럽냐를 전혀 물어보지 않고 사랑스러운 거하고 안스러운 거하고 조건하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아내를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 35절에서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셨죠. 마태복음의 이 말에서 공간복음서에 있는 이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큰 계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요한복음에 주셨어요. 새 계명. 새 계명은 뭐냐면은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한 것처럼 사랑한 만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큰 계명.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만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내 아내를 사랑하는 것 이게 세계명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성 모두 앞으로 결혼하는 모든 남성 그리고 우리 아내들 입장에서 여러분의 남편 그리고 우리 자녀들 입장에서 여러분의 아버지가 여러분 한 아내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이 요한이 이 사랑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요한 복음에서 언급한 거하고 요한 일서에서 언급한 거하고 조금 더 다르게 그러니까 요한이 성장해 가면서 요한도 성숙해 가면서 사랑에 대한 표현을 하는데 조금 달라요. 원래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플라톤 사상에 입각해서 영지주의자였습니다. 플라톤 사상, 이데아 사상, 거기서 이 아이디어가 나왔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선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악한 거예요. 그래서 이원론적인 삶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항상 천국은 좋고 이 세상은 악한 거예요. 주님은 좋고 인간들은 다 죄악시대, 철저히 이원론적인, 이원론적인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고 이런 사상이 지금도 기독교 안에 영향력을 주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영적인 것을 막 영적인 뜻이지만 영적인 것을 막 선하고 그런 걸 추구하는데 정말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해서 아름답게 살아가야 되는 이것은 철저하게 무시해버리고 그런 것 자체를 인정을 안 하는 이런 50% 그러니까 극단적 그러니까 비성경적인 약간 치우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그는 이 요한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이데아 세계가 선한 거고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는 악한 거다. 그런데 이 물질 세계 중에 이 대학 사상에서는 가장 이 물질 세계에서 가장 하급에 있고 가장 악한 것은 인간으로 보고 있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사회 인간관계, 인간으로서 살아가야 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죄악성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출발부터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요한도 원래 그런 사람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선하고 눈에 보이는 것은 악했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그는 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할 때도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람을 명사를 개념으로 추상명사 개념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그래서 사랑이 뭐냐? 말과 혀로 하 사랑이 뭐냐? 그랬을 때 사랑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과 컨버세이션을 하는 겁니다. 다이얼로그를 하는 거죠. 사랑이 뭐냐? 나는 사랑이 이런 거다 생각하고 언어적으로 뭐냐? 이게 뭐다 뭐다 하고 말과 혀로 사랑을 담론을 나눴던 게 원래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의 사랑에 대한 이론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났을 때 그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면서 명사적 개념의 사랑을 공사 개념으로 완전히 바꿔놓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사랑이 뭔지를 예수님 통해서 깨달았던 요한은 사랑은 봉사다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요한일서 3장 18절에 뭐라고 했냐면 사랑은 말과 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이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의 사랑 그는 사랑은 말과 혀로만 하는 명사적 개념으로서 담론을 나누는 게 아니라 그는 사랑을 동사적 개념 행함과 진실함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행함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내 사랑의 대상이 있었을 때 말로 사랑해 사랑한다고 이거는 50초 내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을 때 이 사랑하는 사람의 아픔이 무엇인지 그러면 그 아픔의 근본적인 문제를 도와주고 그가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다고 하면 무슨 이런 날에 아이스크림을 먹냐고 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어 하는군요. 그럼 내가 아이스크림을 사러 가는 김에 당신이 먹고 싶은 것을 다른 것도 사올 테니까 또 무엇이 있는지 말해 주시오. 그럼 아내가 아이스크림 사고 오다가 그 옆집에 들면서 떡볶이도 사고 오시고 그 다음에 돌아서서 순대도 사오시고 그 다음에 딸기도 안 나온 차례면 딸기도 사오세요. 이랬을 때 딸기를 찾아서 온 전국을 찾아다녀야 이게 진정한 사람입니다. 아무튼 감히 가봤더니 딸기 없더만 그게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모든 가게들을 다 다녀보고 나서 완전 지쳐가지고 딸기를 완전 찾아다녀가지고 지쳐가지고 딸기가 없더라고 그러면은 아내가 딸기보다 감동한 게 뭐냐면 자기를 위해서 애써주신 남편의 그 모습을 보면 그 사랑이 딸기보다 더 달콤한 거예요. 그런데 한 분이 딸기 없더라고 순대 없더라고 이거는 사랑이 아니야. 그 다음에 요한이 말하는 사랑은 뭐냐? 진실함. 사랑이 진실되어 진실된 사랑. 제가 어렸을 때 어른들이 대화를 하는데 그때는 가치관이 형성이 안 되더라 그러나 그랬다가 제가 조금 자라고 성장하고 청소년 지나고 청년들에서 말씀을 배우면서 어르신들이 완전히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 야 결혼할 때 괜찮은 집안에 여자분만 딱 잘 얻으면 집안 편다. 또 네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 이런 이야기를 하길래 그래도 되는 줄 알았어요. 청소년 때. 그런데 말씀을 보고 청년실에 들어가고 훈련을 받는데 어른들이 굉장히 나쁜 사상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우리 남성들 입장이니까 남성 입장에서 이야기하겠는데 여러분 결혼을 하는데 이 여자 만나면 내가 좀 뭐 내 삶이 좀 펼 것 같아서 결혼을 합니까?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말한 거 아세요? 죄악입니다. 죄악. 결혼 그리고 결혼 이후의 삶의 모든 과정은 뭐냐면 순수해야 됩니다. 그게 뭐 해야 되냐? 사랑해야 된다. 아, 네.
결혼의 조건 사랑이어야 됩니다. 형님들 아멘 하세요. 한번 우리 아가씨도 생각을 해봐. 다른 남자들이 너를 딱 접근했는데 완전히 양의 탈을 딱 쓰고 접근했는데 니랑 결혼했다고 사람 좀 펴보려고 했는데 마음이 사랑한다고 접근했을 때 그게 드러나게 돼 있죠. 나중에 진실이 드러납니다. 진정성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때 합쳐서 간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떤 여성들 뭐 이런 사람도 있다니까. 저 사람이 나를 정말 사랑하고 나도 저 사람을 사랑하니까 결혼을 해야 되겠다. 왜냐면 헤어져서 한 시간 있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안 그렇습니까? 저는 우리 아내가 너무 사랑스러워가지고 아내가 저쪽에 있을 거고 내가 이쪽에 있을 수 있는데 막 멀리서 내가 약간 떨어져서 연락을 이야기하다 보니까는 이렇게 좀 더 가까이 이야기하면 우리 문호래씨가 오늘의 장면이라고 그랬는데 좀 더 가까이 오더라고. 그런데 나와 우리 아내 사이에 뭐가 있는지 몰랐어요. 근데 옆에 있는 목사님이 봤나봐. 우리는 그 가운데서 쓰레기통이 있는지 몰랐을까? 쓰레기통이 있더라고. 쓰레기통이 있는데도 서로만 보니까 쓰레기통이 있는지도 모르고 서로 이야기하는데 너 여기서 목사님 보더니 목사님이 뭐라 하시냐면 아 그들아 쓰레기통에 꼽히겠다. 보니까 쓰레기통이 있더라고. 보니까 쓰레기통이 있어요. 우리 쓰레기통 앞에서 우리 담론을 나눴네.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우리 여성들 입장에서도 어떤 자기가 좋아하는 남자가 있어. 근데 그 남자가 나를 좋아하지 않아. 사랑하지 않아요. 그런데 저 남자랑 내가 결혼하고 싶어서 저 남자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저 남자가 좋다고 해서 그냥 결혼하고 싶어서 나한테 결혼만 해주시면 내가 결혼을 했어. 그런 여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 지금도 그런 여자들이 저녁만 되면 울고 있어. 그래서 그 눈물이 모여가지고 빛깔 눈물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되냐. 저 피버레이크가 된 거 아니에요. 저 많이 더 호수에 더 물으면 나 속았다라고 그 눈물이 모아져서 저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토론토에는 더 많은 그 손사람이 더 많아가지고 그 앞에 호수들이 어마어마한 큰 호수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웃자고는 이야기 같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분명한 것 사랑은 진실해야 됩니다. 네. 우리 남성들 혹시 그런 마음이 제거된 마음이 있으면 지금이라도 돌이키시고 우리 결혼을 예비하고자 하는 우리 남성들 그런 순수하고 진실된 마음에서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결혼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남편으로서 아내를 향해 가장 거룩하고 첫 번째 친구가 사랑인데 그게 있지 않으면 사랑 주어받기는 못합니다. 그게 순수하고 진실되지 않으면 못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가다가 지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남편으로서 아내에게 해야 될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은 바로 인지입니다. 인지. 레코디션이라고 인지인데 제가 이 단어를 이것을 쓴 이유는 호세아서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 여호와를 아는 지식.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벌을 받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를 알아가는 지식 이 부분에서는 이 단어가 영어 단어가 적합한데 이것을 사전적으로 찾아보면 인지라고 이렇게 되는 데 있어서 일부러 이 단어를 선택하게 됐는데 그 이유는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아내와 함께 동거하고 종교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식에 따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는데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와 동거하고 아내를 귀히 여기는데 지식에 따라 살아가고 있어요. 이 지식이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이 인지 영역이에요. 알아가는 거. 이게 알아가는 게 뭐냐면은 우리 남편들이 아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가야 되는 겁니다. 알아가야 돼요. 도대체 아내가 어떤 말 때문에 가장 힘들어하는지 내가 이 말을 할 때는 우리 아내가 굉장히 힘들어하고 이 말을 할 때는 힘을 얻는지 그리고 어떤 상황에 직면하면 우리 아내가 가장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지, 그리고 우리 아내가 무슨 음식을 좋아하는지, 그리고 어렸을 때 상처받았던 게 무엇인지, 그리고 아내 마음속에 있는 깊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막 로망으로 소망으로 삼고 있는 우리 아내가 꿈꾸는 게 그 열망이 무엇인지, 내 아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쓰는 건 뭐냐면 지식을 따라 아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가면서 사랑하고 존귀여기고 궁금하라고 이렇게 이야기 됐어요. 그런데 아내가 무엇 때문에 울고 있는지, 무엇을 소망삼아하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지, 무슨 색깔을 좋아하는지, 무슨 계절을 좋아하는지, 이런 것을 전혀 아내에 대해서 어떤 사람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감정에게 가지고 있는 컨텐츠가 무엇인지를 알면 아내를 아내가 이렇게 도와줘야 된다, 이런 부분이 이렇게 표현처럼 되는데, 전혀 자기와 함께 살고 있는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몰라. 그러니까는 누구 엄마, 마누라, 이렇게 막 집사랑, 집을 지키는 사람, 누구의 엄마, 마누라. 그러면서 나와 함께 살고 있는 이 여자,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 없어서 김영자라고 합시다. 영자라고 하는 이 여자 자체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몰라. 남자들이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나를 알아주는 어떤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을 자꾸 주려고 하는 이런 여성들의 이 아픔과 고통을 남자들이 안다면, 여러분 고민하고 싶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살고 있는 여러분의 그 여인이 누군지 정확히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남편으로서 세 번째, 식계획으로서 세 번째, 왜냐하면 집중하는 concentration, 집중하는. 여러분 이 집중하기, 왜냐하면 여러분의 많은 과업이 있으시나요?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루고 싶어하는 꿈이 있나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가 있나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고 싶어하는 이런저런 취미 활동도 있나요? 여러분, 우리 남성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인간관계 속에서,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많은 일이며 꿈이며 소망이며 뭐 취미 활동이며 여러 가지 이런 저런 것 많이 있는데, 그 위에 가장 꼭대기에다가 바로 누구냐면은 아내가 포커스의 가장 정점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내가 1순위가 되어야 돼요. 인간관계 1순위는 아내입니다. 조그만 인맥하고 친구들과 수다 떨고 있는데, 여러분 도대체 아내랑 얼만큼 수다를 떨어봤어요? 다른 거 해보는데 아내랑 얼만큼 많은 집중적인 시간을 가져봤습니까? 포커스를 아내에게 맞춰서 삶을 살아보는.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성경적인 입장은 분명합니다. 창세기 에서 인간을 창조하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고 뭐라 했냐면, 이와 같이 남자와 여자와 합하여, 남자가 여자랑 합하라고 했어요. 남자가 주로, 여자랑, 남자가 주도적으로 해서 여자랑 합쳐서 둘이 한 몸이 됐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도 이 말씀을 중거리로 볼 때, 우리 이 지구에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이 인간관계에 들어가는 가장 우선순위는 아내여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 두 번째입니다. 부모 세 번째입니다. 아내가 첫 번째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면 여러분도 행복하고 아내도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남편을 뛰어넘어서 큰 몸도 두 번째, 그런 아버지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네 번째 개명이면서 아버지로서 첫 번째입니다. 뭡니까? 양. 에베소스의 말씀을 찾아보더니 브리닝업에, 브리닝업입니다. 양육하는, 자녀를 양육하는.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뭐라 했습니까? 4절에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잠언 22장 6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가르칠 걸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그가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르쳐야 될 것, 마땅히 가르쳐야 될 것을 어린 아이 때부터 가르치지 않는 것, 그래서 늘어서 떠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했죠. 주의 교훈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훈계는 뭐냐면 만약에 잘한 것이 있으면 격려하고 못한 것이 있으면 야단을 쳐요. 근데 그 기준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자녀 교육관, 그리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자녀 교육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준 거를 가지고 아이에게 얘야 하나님 말씀 봐라. 아버지들입니다. 아버지들 잘 들으십시오. 엄마가 아닙니다. 아미들아 그랬습니다. 아미들이 얘야 이거 봐봐라. 너 보니까 요즘 내가 나한테 말을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내 말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자, 니들 보니까 좀 내가 이 말씀을 하고 싶었다. 말씀을 해줍니다. 그래서 니가 좀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좋겠다. 근데 걔가 그렇게 안 살아요. 어? 내가 이렇게 살아주기를 부탁했고 내가 이거 할 수 있다고 분명히 생각했기 때문에 이게 말을 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바란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살지 않아요. 그러면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지. 네, 네. 나중에 사람들이 이게 아니라 이 말씀을 충고해서 아이들을 의미 부지가 성경에서는 여기서 정확하게 솔로몬은 어떻게까지 말을 하고 있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자기 멋대로 제약된 삶을 사는 자녀가 있으면 매로 때리는데 거의 죽도록 때리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캐나다에서 죽도록 때리면 그러면 잡혀가죠. 그러잖아요. 신고해보면 잡혀가잖아요. 때리는 게 목적이 아니고 분노의 표출이 목적이 아니고 그 아이가 바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여기서 못 때리면 한국 가서 때렸다가 다시 데려오시든지 어떤 형태로든 여러분들이 그것은 여러분이 알아서 자녀 교육하는 부분인데 주의 돈,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분명하게 훈계를 하면서 양육하라. 여러분 제가 종종 이야기해드리잖아요. 유럽의 중산층이 되는 조건 12가지가 있는데 그 12가지 중에 한 가지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다른 집 아이가 부모에게 응석을 부리거든 그 아이에게 야단을 쳐라. 야단을 칠 수 있어야 중산층에 들어간다. 왜요? 이미 유럽에서는 자녀 교육을 함에 있어서 부모가 알아서 혼자하는 게 아니라 부모도 그 다음에 주변의 이웃들도 사회가 국가가, 학교가, 교회가 모두가 한 아이들을 건강하고 건전하게 교육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나라들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저렇게 선진주의라고 이름을 들으면서 앞서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다른 집에 누가 아이한테 뭐 말을 하면 그 부모하고 불편해질까? 그리고 이야기를 하면 왜 우리 자녀한테 네가 뭐라냐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굉장히 수준 낮은 뜻을 하고 가는 사실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기억하십시오. 자녀를 함께 길러가는 아멘.
아멘.
함께 길러가요. 함께 길러가서 이 사회인으로서, 시민으로서, 국민으로서, 크리스찬으로서 그리고 사람으로서 함께 우리 서로를 도와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희 아이들에게 대모하는 것은 나라를 주십시오. 기쁘게 받아주겠습니다. 특별히 이 양육에 있어서 실패했던 사람 중에 대표인물이 엘리라고 말할 수 있죠. 엘리가 자기 자녀들이 그렇게 나쁜 짓을 하고 악한 짓을 함에도 불구하고 엘리가 자녀들을 데려다가 아들들을 데려다가 얘네 그러지 마. 그럼 하나님이 싫어할지 몰라. 그러면 안 되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뭐 꼭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만 말하고 아무 뜻을 안 하니까 얘네들이 완전히 악랑이가 되어버립니다. 나중에 이 집안이 어떻게 된지 아세요? 하나님이 엘리를 찾아와가지고 너는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가치를 더 사랑하고 자식들이 잘못됐을 때 아무 훈계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 집이 큰 고통을 당하게 된 이 자식들 때문에 이 자식들이 엄청나게 큰 죄를 졌거든요. 이 자식들이 젊은 아이에 죽었어요. 엘리는 넘어져가지고 목뼈가 부러져 죽었어요. 자기 며느리는 아이를 아파가 죽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 집안에게 뭐라고 했냐면 너희 집안이 앞으로 늙어서 죽은 사람 아무도 없을 것이다. 다 젊어서 죽을 분명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뭡니까? 엘리가 자녀교육을 찬 것입니다. 아버지로서 다섯 번째 지원, 서포트.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여성이 경제활동을 하는 게 성경적이나요? 비성경적이나요? 근데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질문을 해요. 왜냐하면 잠언 31장이나 성경 전체를 아는 사람은 그런 질문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언급이 되어 있거든요. 성경을 모른다고 하는 것은 무식의 발언인 거죠. 여러분, 여성이 경제활동 하는 거 성경적일까요? 비성경적일까요? 성경에서는 여성이 경제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볼까요? 부정적으로 보고 있을까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여자는 일한 마, 남자만 일이라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성경에서는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가정 형편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잠언 31장에 편숙한 여인 보십시오. 얼마나 경제활동을 꾸려지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가 그 문제가 아닙니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가정의 경제적인 책임의 총체적인 책임은 남성의 책임입니다. 아멘. 다음에 이거 누가 아멘을 해야 될까요? 여성들이 아멘하세요. 그 남자들 중심적이죠. 다시 말합니다. 가정의 경제적인 총체적인 책임은 남성에게 있습니다.
아멘.
우리 남성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가정의 경제적인 총체적인 책임은 우리 남성에게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남성들은 온 가족을 정말 이 경제적으로 그리고 전인적인 모든 삶에서 잘 될 수 있도록 물질만이나 모든 부분에서 서포트를 하는 게 아버지의 기능인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편 128편이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성경 말씀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렸듯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면서 아버지에게 뭐라 했냐면 네가 네 손으로 수고한 것은 네가 먹게 될 것이고 네가 수고하는 것마다 복을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네가 그 수고한 것 때문에 네 집안에 있는 아내와 자식들이 잘 먹고 잘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시편 128편입니다. 그럼 그 말씀을 통해서 딱 볼 때 물론 우리 아내들이 어떤 능력이 더 되거나 재능이 더 있거나 어떤 특수한 상황에서 우리 아내들 탈 수 있습니다. 무조건 남자 책임이라고 나는 안 할 거야 이런 여성도 안 됩니다. 가정 상황에서 따라서 이렇게들 탈 수 있는데 총체적인 책임은 남성에게 있습니다. 여자 뒤에 숨어가지고 여자 치마 뒤에 숨어가지고 여자를 내세워가지고 살게 하고 남자는 약간 뒤로 물러서는 거 안 됩니다. 남자가 가정 경제의 전체적인 총체적인 책임은 남성에게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남성들에게 열심히 수고해서 네 집안 식구들을 잘 먹여 살리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언급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버지로서 세 번째 그리고 여섯 번째 하나를 말하는 건 뭡니까? 추억, 메모리, 추억을 쌓아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저번주, 그러니까 이번주가 주일이기 때문에 저번주죠. 저번주에 한국의 대기업 뭐 이름을 하면 바로 이름까지 말하면 알게 될 것 같아서 이걸로 말하지 않겠습니다. 한국의 대그룹의 대기업의 회장님들을 뭐 초청받아서 우연찮게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야 이런 손에 뭐 하나 두 번째 저기 꼽히는 대기업이라 부회장 동료면 얼마나 바쁘겠어요. 그런 회사에 저는 녹음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열심히 회사 일에 마음을 좀 살렸겠어요. 그런데 제가 그 집에 가서 묘하고 이색적인 장면을 봤어요. 제 눈이 떠나질 않는데 아버지와 아들이 얼마나 이 그 릴레이션십인지 아버지가 아들을 바라보는 눈길 아들이 아빠가 뭐 말할 때마다 한 번도 얼굴을 붉히지 않고 내 아버지, 네? Yes, daddy, yes, daddy. 나는 지금 법대 공부하고 있어요. 아들이 바보가 아니라 법대 공부하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심성이 착해서 제가 두 분한테 그 아버지한테 아들을 유엔으로 보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유엔 보내고 싶은 사람 두 명입니다. 아, 우리 교회에서는 한 명 있어요. 그 사람 한 명, 우리 교회에서는 황민이. 그 성민이 형, 그 아주 박애정신과 휴머니스트와 사상을 아주 뛰어난 길을 가다가 절대로 쓰레기 보면 죽고 언론사도 할머니가 뭐 입고 가면 또 그런 사람 유엔으로 가야죠. 근데 그건 어렸을 때부터 그랬대. 그런데 이렇게 형성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아버지가, 그 엄마가 말하는데 아버지가 어렸을 때부터 아들하고 너무 많은 아름다운 추억거리를 그렇게 그렇게 많이 만들어줬대. 그래서 그 아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 아이, 그 아들. 누구도 자기의 존경하는 그 자리에 아버지를 끼어들 사람으로 봅니다. 아직까지는. 어찌 아버지 아닙니까?
아멘.
아멘. 기대가 안 될 거야. 우리 이것을 알아들었다는 우리 기대 누구야? 네? 여러분, 우리 아버지들, 돈 벌어가지고 끝난 줄 아십니까? 경제적인 서포트 해놓고 그 다음에 먹고 사는 게 끝났다고요? 아니요. 자녀들과 정말 아름다운 정말 추억을 많이 만들어주세요. 저희 아버님도 하늘에 가야 될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큰 영역으로 아들 사위로서 그리고 순서로는 7, 8, 9번째 자, 우리 아름다운 단어입니다. 자, 7번째 같은 아름다운 단어. 아들 사위로서입니다. 오베 순종입니다. 순종. 여러분, 에베소서 오늘 1장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원인이라. 여러분, 부모님이 무슨 말씀을 했을 때 우리 청소년들도 잘 들으세요. 반드시 여러분도 몇 년 뒤에 가서 아버지 됩니다. 젊은 사람들, 청년들은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이라도, 왜냐면 남편 아버지 될 수 있잖아요. 청년들은.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이 부모에게 한 만큼 여러분의 자녀들도 여러분에게 한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심는 대로 됩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무슨 말씀을 했을 때 아들로서 그리고 장인어른 장모님이었을 때 사위로서 그런데 여러분 장인어른 장모님으로 나를 사위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성경에서는 장인어른도 아버지 내 친, 저기 씨 아버지도 아버지 다 아버지로 공급으로 취급하는 성경적인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하는 순간에 아버지가 둘, 어머니가 둘이지 아버지, 장인 이렇게 나누시면 안 되는 겁니다. 같은 아버지, 같은 어머니로 여길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부모님이 무슨 말씀을 했을 때 여러분 성경에서 공경이 먼저 나온 게 아니라 순종이 먼저 오베이가 먼저 나왔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이 무슨 말씀을 했을 때 내 생각이 달라요. 그리고 내 뜻이 아니라면 안 해요! 못해요! 너! 이게 아니라 또 책에 보면 뭐냐면 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성공한다니까 그 잘못 봐가지고 무조건 너! 신들고 그러는데 뭐라고 말을 하려면 반드시 부모에게 어떤 상황을 설명하고 그래서 뭐 한다라고 설명을 하지 그 설명 말하고 너! 그러면은 오해하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 제가 이 시간에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지금 아버지가 나한테 그것을 요구를 했는데 제가 지금 중요한 일이니까 이것을 먼저 하고 싶고 아버지를 보려고 해서 나중에 대해서 지금 아버지의 그 급한 상황에서 일단 잠시 뭐 아버지가 몇 시간 뒤에 하면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상황과 창조적인 제안을 하는 그런 전제하에 노해야 되는 거지 무조건 너무 한 게 아니라 여러분 부모님이 무슨 말씀 했을 때 그 어린이들도 잘 들었어요. 부모님이 무슨 말씀 했을 때 딱 자세를 갖추고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 어린이들 정별하라. 우리 어린이들 정별하라. 오케이. 자, 부모님, 아빠들 향해서 돌아서 봐요. 어머니, 아빠를 향해서. 자, 성경을 열어서 봐. 자, 부모님이 무슨 말씀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 시작! 오, 안 하네. 자, 네, 어머니. 네, 아버지가 앞에 있는 어머니라고. 자, 시작! 네, 좋아. 우리 청소년들 일어나봐. 우리 청소년들 일어나. 찬이야. 찬이 일어나. 자, 일어나. 저 뒤를 향해서. 이게 왜냐 교육이니까. 청소년. 자, 자기 부모님들을 향해서 일단 물어보시고. 이 승은이는 승환의 가족이 엄청나게 저기 운동 많이 보냈습니다. 그 옆에 김진희 씨가 한 분도 봤고요. 저희는 볼 사람 엄청 많아. 자, 부모님이 무슨 말씀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 시작.
네.
오케이, 좋아요. 여러분 좀 박수 한번 주세요. 좀 하겠다고 좋습니다. 순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입니다. 여러분 여덟 번째 공명 아우 공명. 에베소서 6장 2절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절대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부모님에게 용돈을 드리십시오. 여러분 용돈 주면 여러분 다 그거 먹고. 제가 한국에 있었을 때 우리 아들과 우리 애들에게 한 달에 용돈 만 원씩 준 적이 있고, 지금은 청소를 같이 돕는다는 이유로 80불을 주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그리고 교수님이 오셔가지고 아이들에게 저 몰래 미국 달러 100불을 줬기 때문에 이번에는 월급 없이 그걸로 퉁치가요. 캐나다 달러로는 120불, 와, 월급에 지금 150%를 이번에는 이번 달에 받게 돼서. 그런데 우리 집안에 있는 아들이 아들로서 저 누구라고 말씀 드릴 수는 없고, 아들로 몇 명 있는데 한 달에 이렇게 용돈을 만 원을 주는데 어느 밖에 혼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만 원을 주는데 한 두 시간 만나서 만 원을 다 쏟았어요. 이상하게 느낌에 이튿날 삼겹살 날짜가 지났는데 아들 누나들은 500원, 1000원이라고 거꾸로 줬으면 그랬더니 맨날 군대차가 누나가 얻어먹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을 줬는데 왜 이러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한꺼번에 봤어요. 얼마냐면 막 이상한 젤리 같은 거 나왔어요. 속에서 보면은 이 주변이 이 주변이 꼭 마치 겁니다. 뭐 페이트로서 이 주변이 이렇게 얼마나 많이 블랙스톤 먹었는지 입이 이렇게 부었어요. 그래서 돈 없다고 했더니 이런데 여기가 말 안 돼. 이러고 있어. 너 이 뭐냐? 말 속에서 자기가 올라올지 몰라도 근데 내가 보내서 올라왔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렇게 사먹는 거 아니야. 아빠가 좋아하는 뭐 오징어 하나 사다 주면 좋잖습니까? 그러면 내가 오징어 사는데 그러면 내가 거기다가 누나도 모르게 살짝 만원 찔러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잘 부모는 안주에 없고 만원 가지고 순식간에 미쳐버리는 공명 자체 없는 저 섭섭했어요. 얘는 용기나 아들이 아니라 부도의 아들이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지 엄마를 좋아하고 언니는 내 아들하고 나 무너야 되고 다음 주에 지 엄마도 닮았습니다. 그래서 농담과 증상과 하는데 여러분 부모에게 공경해야 됩니다. 여러분 용돈도 드리고 맛있는 거 있으면 사다 드리고 이렇게 해서 부모를 잘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입니다. 아홉 번째 아이를 낳는다 보니까 대화합니다. 그런 거 있으시죠. 저는 커뮤니케이션을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부모와 대화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있어서 안 된다고요? 한국으로 전화해서 정기적으로 전화를 드리십시오. 여러분 편지도 써서 보내십시오. 얼마나 큰 감동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부모가 여기 계신 분들 또 한국에 가다 보면 부모님하고 대화를 하는데 제발 질문할 때 대화하는 방법인데 제가 읽었던 젊은 시절에 읽었던 책 중에 나오는 질문의 리더십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 내용이 그렇습니다. 질문을 잘하면 상대방의 생각들을 다 이렇게 끄집어내기 때문에 좋은 아이디어가 상대방에게 나오고 질문만 잘해도 좋은 리더십을 수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말하는 것은 오픈형 질문, 패세저 질문 이렇게 말하는데 오픈형 질문 밀카 원칙에 따라서 질문을 계속해서 이렇게 생각들을 계속 나오고 있는데 패스적 질문은 예스로 답변할 것. 이런 답변을 하지 마세요. 엄마, 밥 먹었어요? 그럼 둘 중에 하나입니다. 먹었으면? 응. 안 먹었으면? 아니. 오늘 음식 드시면서 혹시 맛있었던 것은 뭐예요? 그러면 어떤 음식이 뭔지 맛있어요? 왜 그 음식을 좋아하세요? 그럼 자꾸 말을 하게 돼야 되는데 예스 뭐로 답변하게 전화 부모에게 전화할 때 예스 뭐로 답변하는 거 하지 말고 질문을 함께 유치원 6학원 중에 수면에서 부모님을 자꾸 말을 하도록 이렇게 여러분 대화를 하시는 겁니다. 부모님들이 그렇게 대화하고 싶어 하는 줄 아세요? 아세요? 모르세요? 제가 그 교구 사용하면서 어르신들, 한국에서 그 어르신들, 할아버지들 이렇게 대화를 다 이렇게 하는데 두 분이서 제가 그 이야기 듣고 저도 찔렸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두 분이서 대화를 하는데 뭐라고 이렇게 말하세요? 자식 잘 가서 왔자 다 쓸데없어요. 그러니까 아,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 했더니 그 집안의 자식들이 잘 나왔거든요. 자식 좀 잘 가르쳐 놨더니 해외에서 빼와. 그 다음에 좀 잘 가르쳐 놨더니 회사에서 빼와. 좀 더 잘 가르쳐 놨더니 처갓집에서 빼와. 우리 집에 비딩놈아 나가시고 빚쟁이만 내야 돼요?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다른 어른들도 어른 이야기하면서 그런 말 나도 라는 소리가 있는데 한 놈은 해외로 전용하겠다고 안 들어오고 한 놈은 법공을 했더니 그 뭐냐 또 그쪽에서만 일을 하고 아예 집안에 1년에 자면 한 번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서로 이야기하면서 한 번 어른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원한 마음과 삶을 지키다 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그 말이 뭔 말인가 그랬어요. 근데 그가 통계를 내봤는데 실제적으로 공부를 덜한 사람일수록 효심이 더 작다. 머리가 커갈수록 효심이 더 작아진대요. 왜 그럴까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다음에 더 많은 경험을 하면 할수록 부모님을 더 잘 알아듣고 부모님과 더 잘 대화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못난 나무만 살을 지켜야 됩니까? 못난 자식들만 부모 옆에 있어야 되는 건가요? 아니죠. 저 사실 이 말을 하고 너무너무 마음 아픕니다. 지금도 전화를 하며 우리 어머니 가장 먼저 하는 말씀 아들아 보고 싶다. 그 다음에 아들아 사랑한다. 그 이야기를 하면 아주 자주 왔어요. 저도 그리고 맨 마지막 끝나는데 끝날 때쯤 되면 그런데 아들아 한국 언제 들어오냐? 어머니 제가 한국 들어가는 것은 제 뜻대로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머니 보고 싶고 그 부분만큼 어머니가 하나님 앞에 맡기셔야 됩니다. 제가 한국에 가야 되면 하나님이 부르실 것이고 여기서 저는 뼈를 묻으라면 여기서 뼈를 묻어야 되는데 주의 종 아닙니까? 아멘 하시면서 그래도 보고 싶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부모님과 대화를 많이 시켜봐요. 만약 여러분이 시간이 되신다면 오늘 중에 잠자기 전에 아버지와 아들 그 동영상 그리고 유튜브 같은 데서 그 어떤 아버지와 친해지는 아버지가 계속 이 아들 저게 뭐니 이 아들 저게 뭐니 계속 우리 아들 막 신경질했는데 그 과정에 나온 동영상 한번 좀 시간 동영상 있어요. 한번 봐보세요. 부모가 자식과 얼마나 대화를 하고 싶어 하는지 보시기 마지막입니다. 중요한 건 사랑, 인지, 집중, 양육, 지원, 추어, 순종, 공경, 대화 이 아홉 가지를 잘하려면 이 아홉 가지를 잘하려면 밑에 맨 마지막 릴레이션십을 잘해야 됩니다. 이걸 잘해야 릴레이션십을 잘해야 아홉 가지가 잘하는 겁니다. 이 릴레이션십이 뭘까요? 오늘 마태복음에 기록된 겁니다. 뭡니까? 마음을 담고 성품을 담고 힘을 담고 뜻을 담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다시 부어주셔서 그 사랑을 가지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게 된다고 하는 이 놀라운 영적 비밀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뭐냐? 결국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좋을수록 나와 내 아내와의 관계, 나와 우리의 자녀들과의 관계, 나와 우리 부모님하고 관계가 나와 하나님 관계가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더 인간관계도 좋아진다라고 하는 이 비밀을 여러분과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하나님과 좋은 리더십을 맺으면 하나님께서 거기서 엄청나게 사랑과 관계의 힘을 우리에게 주세요. 그러면 그 힘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를 쓴 요한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의 사귐이 하나님과 아버지와 성령과 함께 했는데 마치 이런 논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데 남편이, 보세요, 남편이 하나님 앞에 점점 가까이 갑니다. 그리고 아내도 하나님 앞에 점점 가까이 갑니다. 가까이 갈수록 어떻게 되냐면 더 친밀하고 더 가까워져. 그런데 보세요, 남편은 이 자리에 있어요. 그런데 아내는 입장에서 뭐, 아내는 신앙이 좋아요. 근데 계속 쫓아가요. 그러면 아내는 하나님께 가까이 와. 그런데 정삼각형이기 때문에 이 거리는 똑같아요. 이 아내는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는데 나와 아내가 관계가 똑같아. 반대입니다. 아내가 이 자리에 있어요. 나는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 근데 아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높으세요. 거리는 똑같다니까요. 정삼각형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서 점점 1년, 2년 생겨서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과 관계가 좋으면 부부간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다른 일반 자기 지인들과의 관계가 더 좋아진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인간관계에 있을 때는 하나님과의 얼마나 친밀한 관계를 있느냐, 여기에 달려있다는 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무엘상 1장에 보면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지구부리가 말하고 있는 이 사람의 모델적인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신앙이 너무 신앙이 좋았어요. 그뿐만 아니라 자기 안에 한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모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는 왜냐하면 온 집안 식구들을 매년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해서 드리도록 각자의 목숨을 통해서 다 오늘 예배 들어가면서 자기 지방 전체를 잘 이끌어간 아버지입니다. 개인적으로는 훌륭한 신앙입니다. 한 남편으로 사는지 너무 안대로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느 날 때가 되니까 그 집안에 정말 축복의 한 덩어리를 줍니다. 사무엘이라고 하는 정말 하나님께 귀하게 쓴받는 자식을 그 집안에 허락해 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모델이 바로 엘가나라, 사무엘상 1장에 등장하는 인물인데 시간 되시면 여러분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